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중요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없죠. 또 이 기도를 안 드리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이 기도가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도의 심령을 통해서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드리고 이 주기도문이 앞으로 미래에 성취가 될 터인데, 그 성취되는 모든 여정 중에 우리는 과연 무엇에 초점을 기울이면서 또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드려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성취될 때까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잘 되고 또 못 되는 그런 현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에 초점을 기울이면, 그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인격을 포함한 모든 신앙의 그 요소들이 잘 성경적으로 바뀌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주기도문과 관계없는 삶이 팽배하면 부끄러운 기독교의 추락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추락한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현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살펴야 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기도, 주기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핌으로써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듯이 좀 씁쓸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우리가 이제 연초에 두 달 지났고 이제 3월 달 맞았으니까 우리의 현실을 좀 더 냉철하게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연초부터 좀 씁쓸한 얘기 하시면은 마음이 좀 많이 우울해지실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런 시간 다 지났죠. 정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고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수습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또 비판과 비난의 화살을 많이 쏘아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의 그 서베이 조사에 의하면 비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10%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1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기독교에 대해서 나는 호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적은 거죠.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완전히 실추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그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정말 슬프게도 목회자에 대한 불신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언행 불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외식하는 삶이다 이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불신의 대상이에요. 교회 안에 목사랑 성도 말고 또 있습니까? 너무나 슬프죠. 근데 이 두 요인이 전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이유에 85%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의 100%이죠. 이것이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제가 120년이라고 잘못 표기를 했는데요. 130년 전에 기독교가 이제 처음 들어왔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84년, 85년, 그때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35년 지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 1919년이 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족대표 33인 중에는 16명이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개신교 목사, 개신교 장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민족대표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듯이 이분들은 엄청난 그 사회의 존중과 그리고 또 존경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그러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종교로서 정말 인식이 되어 있었고,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그 기독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추락하기까지 우리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무언가를 분명하게 잃어버리고 헤맸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해야 하고 또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조차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흘러가는 이 추세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나약함을 분명하게 무릎 꿇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맞는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남의 얘기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는 말자 이것입니다. 비난하지는 말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목사 욕하고 그리고 성도 욕하면 그거는 가족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이 우리는 더 어지러워지는 기독교 현실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은 인정하되 우리 서로에 대한 비난은 우리가 자제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전 철저한 우리의 하나됨의 인식이 여기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추락한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잃었을까?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운했던 시기였습니다. 남의 나라에 짓밟히고 또 피해를 많이 당했던 시기였죠. 먹을 것도 없었고 엄청 가난했죠. 그런 가운데서 기복적인 간구와 그리고 기도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좀 살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도 그런데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기복적인 기도를 안 드리지 않죠.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 기도 속에서 기복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을 따로 분별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마치 보리밥에서 보리만 골라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복적인 기도다 해가지고 모두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복적인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경외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소위 우리가 불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죠. 정말 불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 늘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호감,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끌림 이런 것들이 매우 강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데 이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존재가 없다. 나는 하나님 말고는 못 산다. 뚜렷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그나마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의 형식을 잃어버리고 봉사를 잃어버리고 또 뭐 교회 활동과 행사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날로 더 세련되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개신자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 혁신을 이룰 때 20%의 사람들이 동조하면 그 혁신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0%라는 숫자는 막강한 숫자이고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20% 정도의 개신교 신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선 더 많죠. 더 높죠. 형식과 활동, 숫자 모든 면에서 옛날보다 월등하게 좋아진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추락하고 바닥을 치고 있죠. 왜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고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못 찾고 다른 곳에서 헤매면서 무슨 운동이다, 무슨 캠페인이다, 또는 뭘 바꿔봐야 되겠다 이러면 나아질 줄 아는 이 착각하는 오늘날의 현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살아계시지 못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이 세대를 따라서 짙은 자기 중심 속으로 같이 휘말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상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죄다, 자기 중심성을 깨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동의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얼마나 강렬하게 자기 중심성의 조류 속에 빠져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죠. 한 가지 악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서도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살만한 거, 그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또 하나는 스스로 저축하지도 못할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이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지도 못할 웅덩이를 계속 파는 행위는
이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내 스스로 채워야 할 웅덩이를 내 스스로 파고 있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매우 섭섭한 일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 맞죠?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떠난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생에 대한 문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 무엇이죠? 나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세계, 이 피조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나는 그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이 없다라는 거죠. 이 질문은 부차적인 것이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시간 많아지면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먹고 살 일이 바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흔들려져 있죠. 전복이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우선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우선권이라는 말씀은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우리 백성들,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락에 관계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정말 분명하고도 영원하고도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시안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만, 내 일만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채우면은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것이죠. 영생을 전하는 사역자들조차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말로는. 그래서 저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릴 수 있도록 포장할 수 있는가? 우리 이거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하고도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영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왜 다시 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드리는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한번 예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눈을 뜨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성취라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기도를 형식적으로 이제 모임 끝에만 붙이는 기도로 주로 이제 사용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모임 끝에 주기도문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 이제 우리가 새겨서 주기도문에 어떤 중요한 측면이 부각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기도가 성취가 되면은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임하신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기도의 응답의 미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마땅히 안타까워야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답답해야죠. 때로는 애통해야죠. 이것이죠. 이것이 주기도가 성취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면서 자존심과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더욱더 예민해지는 가운데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한번 상했다 하면은 뭐 모든 것을 불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로 모든 뭐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하는 그런 험악한 시대가 된 것은 그만큼 우리의 내면이 약하다라는 증거고 예민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좀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이 주기도에 올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주기도문에 실는 것이죠. 그러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상 그냥 거의 암송 다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것이 얼마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모든 종교들은 다 기도를 가지고 있죠. 기도는 어떤 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슬림들도 그렇고 불교인들도 그렇고 힌두교인들도 그렇고 다 기도에 힘씁니다. 심지어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엄청나게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말씀과 가르침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 많죠. 그러나 이 청사진은 다름이 아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주기도문을 가운데 위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그 기도문에 해당하는 어떠한 내용들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간구 내용과 함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청사진, 그 현실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는 또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잡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 스크린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청원, 그다음에 뭐 또 우리를 위한 청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뭐 누구를 위한 청원이라기보다도 이 모든 청원은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직결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청원에서 첫 번째로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천국 백성들이 무엇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연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선권을 실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인생에 대한 우선권을 실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도의 소원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이죠.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삶의 바른 우선권을 확보하고 그 우선권 위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처럼 나타납니다.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온유한 자,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티타 등등. 천국 백성은 삶의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 거룩한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의 주인공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떻게 임할까요? 그것은 팔복 그 다음의 본문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해당하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하자면 세상의 빛되고 소금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그 구체적으로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떤 모습으로 성취될까요? 그것은 그 빛과 소금의 그 가르침을 주시고 난 다음 본문, 옛사람은 죄송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의를 지닌 천국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큰 의의를 지닌 천국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이죠? 옛날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만을 죽이지 않으면은 그 법을 지킨 것으로 오케이였지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죠.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 바보야, 아니면 이 하찮은 놈아, 아니면은 아이고 머저리 한심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인만 모르죠.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옳아서 형제를 바보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옳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기타 등등 여러 그런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구제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게 아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식은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밖에서 사 먹지 말라라는, 뭐 그런 사 먹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금식은 외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길을 5장 21절에서부터 6장 18절까지 길게, 다소 길게 서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를 향한 청원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명백한 말씀이죠. 명백한, 우리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얻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함으로써 더해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의 주석으로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시는가 생각해보라, 이것이죠. 다섯 번째, 죄사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7장 1절 이하에 12절까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는 자기 눈의 티를 먼저 보아야, 죄송합니다,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바리새인이나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가려면 우리도 비판하고 정죄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한다. 그 들보에 내가 걸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 티는 기가 막히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자, 시험에 어떻게 어떤 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은 넓은 길을 따라서 가는 것, 넓은 문으로 같이 뭉쳐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렇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면은 넓은 길로 가지 말게 하시오며, 넓은 문으로 같이 들어가지 말게 하시오며.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업과 또 자기의 가족과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데 나만 어떻게 특별하게 그렇지 않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완강하게 대항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속내를 들어보면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넓은 문으로 다들 들어가는데 글로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참 시험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에 드는 길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제가 아까 기복기도도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만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뭐 번영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되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축복의 삼박자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면 그거는 아닌 것이죠.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 기도하니까 나도 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축복의 삼박자 가르쳐주신 분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또 괜히 또 확대하셔가지고 비약하시고 이렇게 해서 악소문을 내시지 않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제가 가르쳐주신 부분들을 제가 산상수훈에 연결시켜서 지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은,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이 기도가 응답되면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현실이 펼쳐진다. 그죠? 얼마나 흥분된 예수님의, 흥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앞으로 매주 이제 조금씩 이제 같이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고, 또 정말 이 주기도문의 청원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진술을 누리는 그런 하늘로부터 초청된 삶, 그것을 내가 살고 싶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가 내 삶에서 응답되고 있는가, 응답되기를 진실로 원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의 초점과 방향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고, 기꺼이 세우기 위해서 내 몸부림이 필요하다면 밤잠을 설치고라도 몸부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몸부림하는 것을 한심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소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는지가 신앙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진정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올려지고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중심적인 신앙으로 딱 확고히 가지고 계실 때 이건 사업상 비밀인데요. 모든 것을 얻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개인적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수준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수준,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풍성한 수준, 바로 그것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것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과 사모함과 또 우리가 또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의 내면의 이 열정이 또 거룩한 욕구가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의 주기도문 강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주기도문의 우리 기도가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정말 신앙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또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진술을 저희들이 한번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더욱더 하나님 가운데 부릴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진수를 다시 한번 파헤치고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애초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가지셨던 그 소원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큰 회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돌봐야 할 것들이 참으로 무수하게 많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하고 직장을 돌봐야 하고 또 우리 사회와 또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돌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우선권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개인수빌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뚜렷한 실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또 다스리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앞으로의 강해에도 정말 큰 깨달음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삶에 주기도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